지난 주일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주셨는데 어젯밤에 봤습니다. 그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세 교수의 행복론이라는 제목인데,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3학년 때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윤 선교사님, 외국 분입니다. 한국 이름을 만들어서 윤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그 퇴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였죠. 하라. 하라, 하라.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르시다가 다시 또 하라, 하라. 7번이나. 다른 말씀을 못 하시겠죠. 일본 경찰들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말도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을 하셨겠지만은, 그분도 이걸 기억했던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었다고 합니다. 하라. 뭔가 하라. Do something. 해야 된다고. 하라. 옛날 분들이나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거나 어떤 분들에게 뭐 위로나 아니면은 충고나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어렸을 때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대충대충 하며 사는 거야. 열심으로 하는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굳이 다 인생 주어진 대로 사는 거고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고, 그런 말이 섞여져 있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 너무 눈에 띄게 너무 열심히 해도 나중에 너만 상처받아, 너만 힘들어져, 세상은 안 알아주고 당연한 줄 알아, 너가 그렇게 하는 것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의욕도 가지고, 때로는 기대도 하고, 때로는 열심으로 뭔가 변화시키려고, 나라도, 나부터라도 뭔가 바꾸려고 하지만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젊었을 때 뭔가 해봐야지. 의욕이 있었으니까. 시작이니까 기대도 있습니다. 내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최소한의 그 열심이라면은 누군가는 이해하고 받아줘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뭘 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대부분 모였었는데, 테이블에 모여서, 뭐 어떻게 알았던가 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요즘 바쁘시겠어요, 새벽 기도하신다고. 아, 그런 맞다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누군가는 와서 문도 열어주고 방송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부럽다고. 그때 다른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음에, 나는 처음 그냥 시작했는데, 옛날에 그냥 혼자 그냥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면 오는 사람들끼리 한번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하나쯤 뭐 한다고 변할까요? 달라질까요? 이 지구, 엄청난 지구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그 지구는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앞으로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뿜어내는 수많은 가스들 또는 썩지 않는 일회용품 많은 것들. 한 번쯤 내가 이 일회용품 컵 하나 안 버린다고 지구가 달라질까? 내가 뭐 이거 세제용품 하나 덜 쓴다고 이 땅이 오염이 회복될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쯤이야 뭐 버려도 되고 내 하나쯤이야 써도 되지. 이 엄청난 지구 속에서 아니 내가 안 쓴다고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새롭게 변해서 뭔가 내가 다르게 이 지구를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각오한들 그게 되겠느냐고.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래요. 그냥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믿어. 그냥 뭐 별나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뭐 그렇다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은 거라도 있어? 너가 변한 거라도 있어? 너 가정이 변했어? 이 땅이 변했어? 교회가 변했어? 뭘 그렇게 열심으로, 뭘 별나게 하느냐고.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그 교수님이 느꼈던 거라고 그러죠? Do something. 뭔가 하라고. 작은 것이라 하라고. 너부터 하라고.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너부터.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변화와 개혁이나 또는 혁명을 일으킬 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거 내려놓고, 너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고. 그런 의미의 글같이 느껴졌습니다. 기도. 작은 시작이지만은 작은 변화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씨앗이고 이 세상을 밝혀 나가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내 하나쯤이야. 그 자리 안 가도 되고 내가 뭘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부터 시작하는 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한 사람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방법 아닙니까?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전체를 통하여 한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 전체를 다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하는 two hands theory라고 하는 양손 법칙입니다. 아무튼 또한 주간이 시작되는 마지막 기도의 연말 시간에 여러분 작은 시작이지만은 그 작은 시작이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과 자비로 임재케 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기도의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도 일생을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서 10년이 지나고 있는 어느 순간 이제는 그의 아내 사라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왠지 절망이 가득 차와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우리는 끝이라고. 눈에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자가 보여서 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낳게 하자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재물을 갖고 왔었던 신부지창금처럼 얻어왔었던 그 많은 재물, 모든 사람은 축복이라고 부러워했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재물이라면은 그것은 화가 될수 있고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의 조카 롯과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툴 때 물질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물질을 내려놓았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그 손에 잡혀주게 하셨던 하나님, 눈을 들어 동서남북 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물질이죠. 물질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은 뺏겼지만은 사람은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사람이죠. 건강을 잃고 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서 진실, 겸손,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로소 병들고 나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진실, 겸손이 뭔가 알게 되고 감사도 얼마나 소중한 줄을 배우게 되는 사람들. 병들고 나서야 권력 속에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권력을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좀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권력도 잃고 세상의 인생도 잃고 그리고 병도 건강도 잃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선 폐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폐인. 그 사람에게 가서 권하죠.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이제라도 뭘 해봐. 뭘 해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 싫어. 내가 뭘 하겠냐고. 해서 되겠냐고. 보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도 난 실망한 것밖에 없고 상처받은 것밖에 없다고. 세상 바라고 원망할 것밖에 없다고. 나는 이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내 운명이라고.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내 손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해보라고 무엇이든지. 해봐.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폐인들은 한 가지 잃어버렸다면 그 한 가지 핑계 삼아서 천 가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떠나가버린 내려놓은 물질 속에서도 그때 비로소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죠. 이 아브라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찾아와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라고. 재물이 언제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멀어진다면은 실패나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가진 것이 마치 내 힘인 양 붙잡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서 따라온 한 여자, 아니 몇 명의 노예들,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하갈이었단 말입니다. 이 하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것은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찾아가서 매어달리는 것은 구걸이기 때문이고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서 손에 매달리는 거 처세꾼이라고 부를 수 있고 눈치 보는 거 그건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란 이 사람 저 사람 다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너희 나를 찾으라고, 만나줄 것이라고, 나를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한두 번 찾아가 봐요. 없다 그래. 한두 번 매달려 봐요.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귀찮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라고, 부르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많으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은 악수가 나오는 것이고 깨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처세라고 깨라고 궁리라고 합니다. 생각 멈추고 기도하세요.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사람에게 매어달리는 건 구걸이지만은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건 믿음이고 세상에서 부르짖는 것은 한탄과 탄식이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중보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하갈이 실패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깨가 생각이 나고 궁리하면서 이 하갈이라는 여자 많아야 20살 보통 14살 정도 되는 가날픈 한 소녀를 눈에 들어와서 따라온 노예로 얻어진 그 중에 한 여자 하갈을 애굽에서 데려왔으니까 집어넣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죠. 한 번쯤은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한 보상 아닙니까? 아주 위대한 great reward라고 그리고 엄청난 shield라고 누구도 그렇게 흉내조차 못 내는 방패가 내가 너의 방패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너의 자손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그 자손이 너의 자손이라고 라고 약속했다면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사례에게 자기 아내에게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와가 사과를 먹고 사과가 있다고 생각하죠. 사과 먹고 와서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엄청난 불행과 비극이 이 세상의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도 하와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중동지역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수천 년의 이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 한 여자의 인간의 그 궁리 사람이 눈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시간 사건들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인간의 깨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기다리지 못한 한 인간의 성급함, 조급함이 어떤 결론을 이루게 하는지 미처 몰랐겠죠. 나 하나쯤에 한 아이를 가진다고 아니 내 생각이 한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한다고 이것이 그렇게 큰 불행이 될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한 여인의 생각 때문에 인간의 얕은 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었더라면 이 땅에 그 엄청난 불행의 씨앗들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난 그 전쟁의 역사는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 여자 아이를 갖고 나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 보면 알아요. 아니 돈 맡겨보면 알아요. 사람 일 맡겨보면 알아요. 그때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아니 더욱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말입니다. 시편 37편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아라 기다려라. 그 사람들의 길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시기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참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빛이 되어줄 것이며 정옥같이 가장 강력한 빛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의 조급함 때로는 우리의 성급함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일을 거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불의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시편 42편에 반복적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에게 시선을 집중하라. 그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지 않느냐. 내 소망을 내 마음을 향하여 다 잡고 있는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것이며 내 하나쯤이야 아니라 내 하나부터 내가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 것이라고 62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대저 너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오는 법이고 대저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에게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당일에 헛된 수고가 되는 것뿐이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 다시 말하면 기다리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분 전능자.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임기응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허세치고 허풍을 치는 가짜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믿어야 하잖아요. 사람은 못 믿더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못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순간마저 사례는 그 순간에 인간의 방법을 택했지만은 그 결과 봐요. 임신한 이 하갈이란 몸종은 어느 순간부터 돌변합니다. 오히려 그 주인이었던 그 여자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몰랐죠. 보면 뻔히 알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은 술 때문이야,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인 그 바닥입니다. 믿음, 환난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믿음, 고난 속에서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어떻게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보배가 있는 이유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믿고 나면 우리가 천사로 변하든지, 믿고 나면 우리가 용맹한 전사처럼 장군처럼 변해서 세상이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벌벌 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병든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숨겨졌지만은 믿음의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보배가 있는 까닭이라고. 넘어졌는데 내 믿음마저 넘어졌어요? 믿음 없었던 거죠.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죠. 누군가가 밟아서 깨어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깨어진 건 내 육체입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있죠. 믿음. 아, 그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아, 믿음 대단한 것 같아. 아, 그 사람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 맞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말이에요.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환란이,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임당하는 것은 내 육신일 뿐입니다. 내 믿음의 보배는 그때 값을, 그리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증언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기다림을, 때로는 환란을,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재워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변화시켜 나가고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도록, 아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갈 봐요. 사례 봐요. 하갈에게 당하고 있는 사례 남편에게 쫓아가서 당신 책임지라고. 결국은 그 아내가 학대가 시작됩니다. 뭐 아이를 가졌으니까 조심해야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에게 눈치챘을 겁니다. 그거 갖다 달라고. 내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먹을 거 있으면은 옛날에 하인 처지에서 먹을 수도 없는 자리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까지 먹었을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고. 이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인을 멸시하는 종이 주인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그 순간에 이 살해, 이 원래 주인이 하가를 다시 학대합니다. 남편의 허가를 받아서 도망칩니다. 도망쳐 나왔던 하갈 모습이죠. 흔히 말하죠. 있을 때 잘하라고. 도망쳐 나왔을 때 이 광야는 괴로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배고픔, 굶주림을 움켜잡아야 하고 추위 속에서 벌벌 떨어야 하고 독사나 그 야생 짐승들의 두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임신한 여자가 왜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조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하가라, 하가라, 너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예, 아시지 않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불렀다면 하갈이 왜 도망쳤는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고 있죠. 왜 그랬니?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고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면은 피신하면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좋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곳은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너의 주인 하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신학적으로 조금씩 뭐 성경적으로도 아니 그러면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원위치 원래 자리 본래의 정체성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돌아가라고. 그때 일어서서 하갈은 단순하게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가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로 부를 것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대단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중동지역에 많은 씨앗들 중에서 첫 번째 씨앗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죠.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들나귀 같은 너의 기질. 아마 야생적인 기질이 있었던가 보죠. 품성이 좀 여정이었는데도 좀 그래 들나귀 같은 거 내가 고쳐줄 것이라고. 기질을 바꾸어줄 것이라고. 그때 이 자리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어, 내 아픔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어, 내 고통을.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가 이 여자 하갈이란 여자였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입니다. 억울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지만 아이를 가졌다고 왜 이렇게 도망을 쳐야 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뿌린 씨앗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셨다고. 나를 돌아보셨다고. 내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을. 그리고 나를 달아보셨고 그리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갈은 돌아왔습니다. 하갈 한 사람쯤이야 노예입니다. 없어져도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도 포기해도 됩니다. 안 돌봐줘도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쫓겨난 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를 다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기도에 지체가 있고 지연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상급으로 또는 방패로 약속해 주셨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거 내가 만든 거 아니냐라고 다시 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 한 가지 그 고백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시고 또 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